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나의 모든 악한 습관들과 하나님 모든 불신앙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답과 해답과 결론을 얻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기간 중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책이면서도 동시에 묵시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을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뭐랄까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했고 이제 7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 후의 역사, 그리고 지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요 12장 안에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아우러서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 또 12장까지 그 내용은 봉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약간 열어놓은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절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거의 풀어지는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사실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다 쉽게 해석되는 모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풀어지는 그러한 뭐랄까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까지 고린도서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사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까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영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야만 다니엘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역사적 사건들을 연도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이죠. 그때 강성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인종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 그 백성 중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틱이 이렇게 혼합 족속이 돼버렸고 신앙의 뿌리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의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인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중에 결정적인 사인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과 바울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수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타를 내린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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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 들어라 순종해라 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좀 복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열 왕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게 쓰임받았던 뭐 이용당했던 쓰임받았던 그게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남쪽 유다 왕도 똑같았습니다. 약간 의로운 왕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들도 다 불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왕국을 일으켰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디아라는 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침공해서 그것을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613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그때 당시에 또 강한 나라였던 남쪽 애굽과의 대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에서 이루어져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속에서 이제 애굽도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들이 말을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게 바로 605년에 606년과 605년도에 있었던 1차 바벨론 포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끌려갔던 인물이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였죠. 근데 그 포로로 끌고 갈 때는 누구를 끌고 갔냐면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끌고 갔어요. 왜 그랬죠? 볼모로. 그러면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때 당시의 경제 활동이 뭐냐면요, 제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조공을 안 바치면 다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그 귀족들과 왕족들과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봤을 다니엘은 그렇게 봤을 때 아주 좋은 가문의 귀족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 나라의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씩 모아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가만히 보다가 요거 봐라. 가만히 놔뒀더니 이것이 또 우리 대항하네.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몰고 가지고 쳐가지고 또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2차 끌고 갔고 3차는 어떻게 됐느냐.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제대로 한번 독립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약 2년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들었던 거예요. 정치, 군사, 전쟁 이것은 우리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대항을 하다가 나중에까지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여러분 성 안에서 몇 달은 버틸 수 있지만 1년, 2년을 버티게 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할 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놔뒀어요. 안에 기물은 다 가져갔지만 근데 그 성전까지도 다 부셔버리는 거.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이 586년 제 3차 침공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될지라도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바로 그럼 그 70년이 언제냐? 586년도에 성전이 부셔졌는데 기준이 그것입니다. 아니 1차 왜 그게 어려우냐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고 그럼 회복될 때도 1차, 2차, 3차로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다 기준을 맞을 줄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너무 짧고 앞과 처음에 끌려간 마지막에 끌려간 그 기간과 또 그리고 돌아온 회복하는 기간이 되면 70년이 안 되고 처음부터 또 마지막 회복 때까지 계산하면 너무 길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70년은 언제냐? 바로 586년 성전이 부서졌을 때나. 근데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가 586에서 70을 빼면 어떻게 되죠? 어려운 수학이 아니죠. 516. 그러니까 516년도에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70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저주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벌을 적게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길게 너무너무 오래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뭐 퀴어 축제도 하고 동성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유전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리 유전자의 변형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국정 전염병이 돈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스나 뭐 그런 어떤 병이 오면 소나 닭이나 그런 병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1kg, 2kg는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 천 마리 중에 오리나 닭이나 조류독감 같은 거 왔을 때 우리 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데 뭐냐면 살처분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전염이 되면 더 많은 피해를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이유가 뭐느냐? 여러분이 동성애에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약간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거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전염병, 국정 전염병하고 감기가 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과거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그런 전염병이 오게 되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마을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네피림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모두 다 멸종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하나님은 안 참느냐?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습니다. 기회를 안 주시느냐? 아니요. 오랫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여러분 불신앙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믿음이 없고 불신앙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앙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계속 학교 안 다녀. 계속 공부 안 해. 계속 나쁜 친구 만들어.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 우리 종자 자체가 악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귀신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체질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치 계속해서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어떤 걸 보니까 한 무서운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내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만나는 남자마다 독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보험 타내고 먹는 음식에 조금씩 독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남편들 집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오. 보험 특히 세게 든 사람들은 여러분 꼭 독을 집어넣는가 아니라 여러분 말이 독이 섞여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도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 독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문제가 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쁜 독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복음의 해독제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런 우리 정식 기도 때 매주 기도 수첩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해독해야 돼요. 왜냐? 우린 병들었어요. 그런 하고 독한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요새 뭐 인터넷 SNS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청소년들을 보니 하는 대화나 내용을 보니까 다 썩었어요. 생각이. 거기에 있는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야 너무 심각하구나. 정말로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더러워졌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다니까요.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멸종의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라가 멸망한 그 위기를 당하지 않는데 방법이 뭡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되고 욕에 중독되고 불신앙에 중독되고 타락하고 하더라도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의인, 렘넌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체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에 설교는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배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계속 테레비는 TV는 즐기지 않습니까? 우상 아닙니까? 성경 읽는 모습은 한 번도 없는데 계속해서 TV에 중독되고 그럼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끔 한 번씩은 여러분 해독제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요 한두 분을 보낸 게 아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들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속국 생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재앙과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고 야,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문제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오는데도 신경 안 써. 오겠지. 뭐 별게 아니지. 뭐 다 그렇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도 없고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커가지고 부도나고, 그 문제가 사업은 부도나고, 그 문제가 커서 여러분, 그 작은 몸에 문제가 생긴 신호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요, 나중에 암되고. 그렇잖아요. 건강에 나쁜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 그런 신호가 오잖아요. 그걸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아주 큰 문제가 와도 그래 뭐 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세밀한 음성, 여러분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섭리와 메시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더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것,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있는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피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결책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책이 있으면, 아무리 병들었어도 약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최 목사님도 아프리카 다녀오셨는데 그게 말라리아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프리카 여러 번 갔을 때 꼭 비행장에서요. 선교사님이 이거 같이 가셔야 돼. 약국 갑시다. 가요. 왜요? 그러면 쭉 가서 약국에 가요. 그러면 거기 말라리아 약을 사주셔요. 그러면 한국에 도착해서 저기 15일 안에 혹시 감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사해보고 이 약을 드십시오. 한국에는 별로 그런 양이 없고, 그리고 특히 말라리아 전문병원이 따로 있으니까 알아두셨다가 거기를 가셔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약을 사오면은 말라리아에 대한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약인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가지고 있어. 해결책이 있어요. 조금 열나면 그리스도 한 방 먹으면 돼. 하나를 먹으면 돼. 옆에 사람이 문제 있으면, 없으면,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말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인데, 심진송 그 집 사셨잖아요. 그 강남에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못 샀는데 너무 싸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돈 얻었잖아요. 심진성이 그 말씀하시더래. 아까도 포럼 하는데 보면은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분명히 과부돼야 되고 저 사람 분명히 요절하고 죽어야 되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심진송의 고백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가 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도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전도자의 재미예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말고 있어도 열나도 답이 있으면은 여러분 막 열나고 아플 때 그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뭐 막 열심히 뛰다가 좀 아프면은요 그것도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나 답이 없으면 안 느려지잖아요. 약이 있는데 뭐 좋은 약 많은데 이거 조금 아프다가 조금 약은 막 처음부터 먹는 것보다 어느 정도 면역성을 좀 길러야 돼. 그래야지 다른 감기도 안 걸려. 이길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성경 다니엘서 말씀의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채식하면 몸에 좋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한의원에서 사상체질, 팔상체질 그러는데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다듯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채소를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고기만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걸 이 말은 채식주의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불교 스님 되셔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다니엘과 렘넌트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였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하는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보십시오. 꼭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귀족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포로로 끌고 와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지도자층은 그 나름대로 전쟁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끌려왔어요. 큰 고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르가 메사카는 아벤누고는 뭐냐면 그때 전쟁에 약간 고생을 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뭐를 먹었어요? 왕의 진미를 먹었다니까요. 좋은 환경 속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렘넌트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조금 환경이 좋고 조금 배부르고 문제 없으니까 신앙을 놓쳐버리고 내가 놀러 다니고 연애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예배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렘넌트가 돼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당했겠지만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때 메시지를 줬던 이스라엘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지혜롭고 청명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안 명문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하게 하고 신앙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가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뜻을 정하고 자기 그 신하들에게 우리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열흘 동안 먹어. 우린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럼 채식 먹을서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과 뜻을 정하면요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환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로 피부가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 속이 안 좋으면 아무리 발라도 화장 떠요, 여러분. 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두 번째로 간절한 눈물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겨서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활동한 기간이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20년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요시아 왕 13년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쭉 들었던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흘러가지만 그걸 나의 메시지로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저는 방이었지만 군대 생활하면서요 여러 번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설교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요일날에 정훈 시간이라서 교육 시간에 근데 한번 나와서 저는 법당에서 설교를 여러 번 했네요. 거기서 다 모여 앉아 있어요. 정훈 시간이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한번 나와서 야 너 이야기 해봐. 그래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 너무 다음에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뭐든지 시간 때워야 돼. 계속 설교를 했죠. 제가 그때 친구들 10명 데리고 다 술 담배 다 끊게 했어요. 내가 봤더니 너희들 군대 가서 무슨 담배를 피잖아요. 연초비를 주거든요. 방위도 줘요, 연초비를. 감사하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공익도 연초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통장 만들어서 돈 다 모아서, 야, 내가 봤더니 내가 제일 부자다. 사회복지하지만 제일 부자야. 너희들 꼬락서니 봤더니, 별걸. 내 담배 필 팔자가 아니다.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모아서 제대한 다음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래서 최대해서 9박 10일 제주도 갔다니까요. 그 친구들 방위는 또 퇴근을 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퇴근할 때 독서토론회하고 머리 다 빡빡 깎고 독서토론회하고 나중에 고아원에 가서 1년 이상 날일마다 공부 가르쳤어요. 그때 그 학생들 중에 한 50명이 대학 들어갔어요. 그때 가르쳤던 결과를 통해서 지금도 제가 복지를 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뭐냐면 뜻을 정하여 어느 현장에서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면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담배, 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체력도 좋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소명, 천명이 너무 커요. 겨우 그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닐 그 정도 수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 야동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려워요. 틀어놓으면 다 있고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뜻을 정하여 예.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갑자기 하나님 벼락 안 치셔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기만의 주신 내가 살지 않으면 이 시대가 망한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리더자가 우리 장로님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의 렘넌트 중에서 다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대를 한번 바꿔버리세요. 주변에 조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다도 좀 바꾸세요. 찌질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단을 하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문화와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간절하게 뜻을 정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역사를 보고 이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능력과 관계없이 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줬어요.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줬던 이 신상에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철이요, 이런 거. 그런데 돌이 날아와서 밖에 깨서 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전체를, 천하를 꽉 가득 내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나중에는 다 부셔지지만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날아서 다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을 상징한 거였죠. 이 이야기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박수와 술객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꿈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아 그러면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꿈은 난 말해줄 수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내 꿈을 저기 알아맞히고 해석해. 여기 미치고 환장할 일이 그러니까 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의 황갈리는 사람이 죽이려고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스톱. 아니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말미를 좀 얻었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또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거 듣자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게 이 대단한 왕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니까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버렸어요. 이래야지 전도는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도가. 2장 47절 어제도 전도 우리 복음 메시지 우리가 해서 노인정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하실 때 당회 메시지 하실 때 그 노인정에 갔더니 남자분 노인정에 남자분 여자분인데 남자 회장님이 딱 듣더니 천주교 오래 다녔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냐고 너무 좋다고 내가 이제까지 천주교 오래 다녔는데 이제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이 무릎 꿇는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2장 47절에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놓고 인간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뒤집어요.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금방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서 풀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사기과 아벤노거가 그 앞에 있었죠. 말하기만요. 그렇게 하지 안 해도 우린 절할 수, 하나님은 살리겠지만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인간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 그 나무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해석해 준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처럼 이 환상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성하겠지만 어느 날 이 나라가 없어지고 왕은 짐승처럼 나가서 들에서 이렇게 풀을 뜯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그 환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그래 살다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전 세상을 정복하고 최고의 왕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처셔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버리면 뺏어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응답의 축복이 이러한 대단한 권력자들도 깨우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자 벨사살 왕 앞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벨사살 어떤 얘기냐면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어마어마한 술잔치를 벌이는데 어느 날 벽에 갑자기 손이 탁 나타나니 거기는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 써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신하가 옛날에 할아버지째 그러니까 벨사살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는 굉장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때가 그 다니엘이 이제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세가 됐을 때예요. 약간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꿈을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 쪼개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해석을 해 줍니다. 그날 저녁에 이 벨사살 왕은 여기서 저기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붕봉왕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왜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는데 왜 페르시아에서도 메대 파사에서도 총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성경이 그냥 나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전국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파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손가락이 써져 있는 거예요. 대게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자꾸 당신은 죽게 되고 당신의 나라는 쪼개질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자객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누구 어디의 출신이에요? 메대 파사 페르시아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다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메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나라가 뒤집어진 후에 이 다니엘을 거기서 죽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으니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라 나이까지 나오냐.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은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과거에도 설명을 했는데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데. 그때 당시 제일 큰 나라였는데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는데 이 메디아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하나의 손자 메디라는 그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의 이제 족속들이에요. 이 그 북방에 살려 있는 족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소변을 봤는데 온천에 가득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딸 해석을 말해요. 거기 있는 점쟁이들한테 이게 무슨 해석이냐 말했더니 앞으로 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가 그 딸을 아주 작은 나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그 나라가 뭐냐면 메데 파사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파사. 그럼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이 고레스 왕이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메데가 메데를 복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왜 메데 바사냐면 원래는 메데가 큰 나라였고 같은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는데 그 같은 종족이었어요. 종족도 같은 종족이었고 그리고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고 했고 나중에 왜 페르시아라고 했느냐. 이 작은 페르시아가 메데를 또 지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말만 주로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고레스 왕의 어머니의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의 할아버지의 나라를 전쟁에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삼촌이 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스리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어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마침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에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이 다리오를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5장 31절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줬죠? 메데 사람 다리오 메데의 왕이 되어야 될 이 사람에게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주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찾아서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 안 하실 거지만 나중이라도 렘넌트 중에 신학생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책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신학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다 봤어요. 연구하고 목사님 설교 별로 기대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메시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타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나의 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이제는 인터넷에 뒤지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여러분 말씀 아는 척 말하는 거지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여러분 현장의 메신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분봉왕이었던 다리오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활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 아픈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는 메데에 의해서 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바벨론에서 계속 주요 요직을 했던 이 사람을 잘라내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아니 신임을 더 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 저것을 어떻게 밀어내지? 우리 현장에 가고 여러분 승진하고 잘 되고 그러면 다 옆에 사람 좋아합니까? 잘 되면 배합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약점 잡아가지고 밀어낼까? 이러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어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아, 요거구나 생각을 해서 뭐라고 조서를 올렸냐면,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에게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다른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리라고 권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입장에서 다리오 왕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에게 잡혀 먹는, 유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사자굴 속에 집에 넣으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잡아서 먹어버렸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7장에서 11장의 이 11장 내용은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는 약 150가지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예언들에 대한 해석은 요한 계시록과 함께 말세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언서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복잡하게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오직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그 날과 그때는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런 거 관계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면 시대를 앞당기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예수님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뭐냐? 오직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일심 전심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12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붙잡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붙잡을 언약은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읽겠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그리스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고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서 주고자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을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의 바른 복음 가진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나를 완전히 버린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합격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승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 병 안 고쳐주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려, 내가 믿음으로 서서 죽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의 성도 렘넌트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라는 것, 즉 전도자들이 받을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말했던 남긴 복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요절이 1장 17절인데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1장 17절, 저도 제 인생의 주제 요절로 붙잡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1장 17절 이 말씀 읽고 이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시대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광한 권력과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현장을 오히려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점 영적인 문제가 커지는 이때에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남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